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바른 교훈을 들을 줄 아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언을 읽다가 보면 사람을 지혜롭게 만드는 올바른 훈계가 있는가 하면 사람을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짓 교훈도 있어요. 올바른 교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어그러지게 하는 거짓 교훈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보시면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한참 막 번질 때 우리나라의 어떤 유명한 옛날 부흥사 목사님이 어느 한의사하고 나와가지고 고추대 삶아 먹으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도 고추대 삶아 드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냥 교회 안에 이상한 소리를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뭐 저기 어느 의대 교수님이 만들었다고, 무슨 코로나 예방카드 가지면 그거 뭐 코로나 안 걸린다. 그게 다 교회 안에서, 교회 주변에서 생기는 이야기인데요. 그게 참 얼마나 참 웃음거리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분별력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면 항상 솔깃해서 그런 이상한 소리 듣는 거를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늘 진리를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늘 바른 교훈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 17장 4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그러니까 아주 사악하고 고약한 소리를 하는데요, 그거를 더 솔깃해하고 그거를 더 좋아하고 재밌어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천지만 하더라도 신천지가 하는 말은 얼마나 그게 좀 몰상식하고 뭔가 이렇게, 여튼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14만 4천에 들어가기만 하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주장하는데요.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우리나라 신천지가 본격적으로 활동한 지. 그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신천지 믿었던, 신천지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안 죽었을까요? 거기 진짜 열심히 하던 사람들도 죽고요. 그리고 아주 내부 지도자들도 많이 죽었는데요. 처음에는 내부 지도자들이요, 죽으면 이름도 지우고 좀 사진도 없애버리고 막 이상하게 했어요. 그런데 3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요? 그러니 그 말이 참 헛된 말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얼마나 열심 내는지 모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이 내는 열심의 한 10배, 100배는 더 열심 냅니다. 그 이상한 소리 하는데도, 말이 안 되는데도, 그게 분명한데도 거짓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요, 신천지에 가입만 하면 14만 4천이 되고 영생권이라고 축 영생 이만이 이래가지고 막 부적은 아니고 여튼 뭐 증명서 같이 이렇게 받기도 하고 그랬어요. 요즘은요, 14만 4천이 훌쩍 넘어가지고요, 가입만 해갖고는 이제 14만 4천도 안 돼요. 항상 개척할 때가 이게 쉽고, 지금 이제 많이 커져가지고요, 14만 4천 되려 그러면 또 그 안에서 얼마나 내부적인 경쟁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14만 4천이 되기만 하면 죽지 않고 육체가 영생하고 여튼 순교자의 영혼과 하나가 돼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될 거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 그게 얼마나 참 이게 세속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그거 듣고 따라다녀요. 그러니 이게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어리석은 말을 더 좋아하고 그거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요, 그런 사람 많이 생길 거라고 예고하기도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들이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 많이 생길 거라는 거죠.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진리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충분히 알지 못하고 지금은 우리가 모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볼 수 없다 손치더라도 오늘 본문 20절, 잠언 19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공부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래야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필경은 지혜롭게 될 거다. 결국에는 그러니 우리가 지금은 조금 부족할 수 있고 지금은 조금 모자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이 말씀 부여잡고 씨름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우리가 마침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듣는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실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게 분별력을 배우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이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뢰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훌륭하고 더 교양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거 중요하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질문하는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좀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러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는 이것은 사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려면 잘 듣고 배울 뿐만 아니라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또 이게 무슨 뜻인가? 이런 거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연습, 되새김질하는 훈련, 이런 거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아주 기분 나쁜 카툰, 만화 중에요, 이런 거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배당을 왔는데요, 교회 왔으니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믿고 따르면 돼. 그러면서 생각하지 않, 생각 못하게 하는 이런 거. 그런데요, 이거는 진짜 기분 나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런 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무조건 믿고 아무 생각 없이 따르고 이거는요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시편 32편 8절 9절을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러니까 너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아라. 무지한 말이나 노세는 뭡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죠. 이거 길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명령하면 무조건 따라가게 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길을 들여가지고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니까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요, 생각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생각을 해, 생각. 히브리서 3장 1절, 제일 마지막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믿는 사람이요, 자기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이것이 무슨 뜻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거를 마음에 깊이 생각할 줄 아는 그런 태도, 자세.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듣는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주일날 설교 들었던 후에도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다시 되새김질도 좀 해보고, 구역 식구들과 같이 좀 나누면서 너는 어떤 말씀 들었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 확인하면서 계속 점검하고 되새김질하는 그런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게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 보면요, 15절에는요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려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죽으리라. 또 저기 19절 하반절에 보면 벌을 받을 것이라, 뭐 이런 말씀도 있고, 저기 2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훈계를 제대로 듣지 않으면 굶주릴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벌을 받을 것이고 심판과 채찍을 맞을 거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2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훈계를 제대로 듣지 않으면 굶주림, 죽음, 벌, 심판과 채찍, 그런데 이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생명에 이르는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지 않고 훈계를 가벼이 여기는 사람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분별력 있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사실 강조하는 건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이 본문이요,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는 것은 게으름이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존 라일이라고 하는 19세기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게으름은 마귀와 죄가 틈타고 들어오는 문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에게 게으름이요, 이게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게으름은 자기 삶의 가치, 자기 삶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허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으로서의 삶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삶을 주셨는데 그 삶으로 주신 인생을 허송하고 낭비한다는 점에서 게으름이 죄가 됩니다. 그리고 또 게으름은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을 다 없애버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오늘 보면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요, 남을 돕기는커녕 제 한 몸 건사하기도 버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자기 한몸 건사하기 힘들어하는데 뭘 남에게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인생을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게으름이라는 거는요, 자기 스스로를 망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그런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게으름이 죄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게으름이 죄입니다. 부지런히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부지런히 살아야 돼. 그런데 이게요, 그냥 아주 명백한 도덕적인 교훈 같잖아요. 다 게으름은 나쁜 거고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된다. 다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요즘은 문화적으로 느리게 사는 삶이 더 중요하다 그러고요. 게으름이 뭐 아주 좋은 거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요즘 꽤 있어요. 게으름. 그래서 요즘은 딱히 이렇게 문화적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되느냐?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하류 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치다 타츠루라고 하는 일본 어떤 이 교수님,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은 뭐 아주 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요. 뭐 여튼 책도 많이 썼는데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 꽤 많아요. 그런데 이분이요, 하류지향이라는 책을 썼는데 부제가 뭐냐 하면 배움을 흥정하는 아이들, 일에서 도피하는 청년들, 성장 거부 세대에 대한 사회학적 통찰. 성장 거부 세대에 대한 사회학적 통찰입니다. 이게 뭐를 말하느냐 하면 하류지향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상류지향적이잖아요. 사람들은요, 뭔가 더 멋지고 더 훌륭하고 더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그러지 더 낮아지려고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 우치다 교수가 쓴 책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분이 이 책의 초판이 2007년에 일본에서 나왔어요. 그 뒤에 우리나라에 번역돼 나와가지고 여러 번 이제 재판 찍고 그랬는데, 이 우치다 교수가 이제 대학 교수였는데 그러니까 21세기 들면서 혹은 이제 20세기 후반 이렇게 자기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일본 청년들이요, 뭔가 열심히 해서 좀 성공해야 되겠다, 내지는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거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거예요. 뭘 좀 더 잘 살아봐야지, 더 성공해야지, 아니면 정말 상류지향적인 삶을, 뭐 이렇게 이런 삶에 대한 열정이 없고 그저 무기력하게 지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이 다루는 게 뭐냐면, 도대체 왜 청년들이 더 나은 삶에 대한 열정이 없을까? 청년들은 왜 저렇게 무기력할까? 왜 공부하기를 싫어할까? 그리고 왜 일하기도 싫어할까? 그게 이제 이게 성실하고 열심히 산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 이분이요, 도대체 왜 요즘 아이들은 성장을 거부할까? 이거를 이제 나름대로 분석해서 쓴 거예요. 뭐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 책이 제일 강조하는 거는요, 이 일본도 그렇지만 이게 이제 일본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일본뿐만 아니라 이게 전 세계 선진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인데요. 이분이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요즘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글로벌 자본주의. 전 지구를, 이게 뭐 옛날에는 뭐 자본주의, 공산주의, 그 전부 할 것 없이 요즘은 중국도, 뭐 소련도, 러시아도 전부 다 이게 자본주의적인 사회가 돼 있거든요.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이분이 글로벌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기업과 뭐 국가가 요구하는 것이 꽤 다른가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이분이 이 책에서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요,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가지고 장난감도 사고 먹을 것도 사고, 뭐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본능적으로 아이들이 배워가지고 철저하게 소비자 정신으로 무장하고 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소비자. 그래가지고 학교에서도 자기가 소비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과 제자 이런 거 없고 요즘은 교사와 학생이 있을 뿐이에요. 학교도 어떤 자격증을 얻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소비자 정신으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물건은 사지 않아요. 무슨 물건을 사서 소비하더라도 그게 재밌고 좋고 자기에게 유익해야지 그거를 모르면 다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도요, 제자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인 학생이 앉아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학생에게 공부와 정보를 제공하는 어떤 상품을 제공하는, 그래서 사고 파는 과정이 그 안에 배어있다는 거예요. 공부를 통해서 뭔가 인격적인 성숙을 도모하거나 아니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뭘 준비하거나 혹은 사회와 공동체에 필요한 뭐 일꾼이 이런 것 다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거대한 기업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는 대학도 무슨 뭐 좀 이렇게 사람 뭐 인격적인 뭐 아니면 무슨 학문적 소양 이런 거 상관없고 요즘은 대학도 다 취업을 위한 기관으로, 그래서 대학이 다 좋은 대학은 취업률 높은 대학, 이게 뭐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하다못해 학과도 취업률 낮은 학과는 다 없애버리거든요. 요즘 우리나라가 그래요. 그러니 이게 전부 어떤 경제활동이 중심이 되고 소비자 정신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요거를 배워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를요,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는 거를 가지고 소비자 정신으로 무장하고 앉아있기 때문에 이게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아이들의 그 소비 능력을 부모들이 충분히 뒷받침해 준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요, 공부를 안 해도 자신만만하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쓰고 자기가 즐길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애써 취직을 해도 재미없으면 금방 그만두는 이유는 자기 일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소비자 물건을 뭘 이렇게 쓰는데 뭐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이거 그냥 내버리는 것처럼, 예를 들면 취직을 해서 직장을 가져도 자기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경우 많고 애써 들어간 직장인데 금방 그만둬버리는, 이게 소비자 정신으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분이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자본주의 문화가요, 막 노력해서 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소비주의로 사람을 대단히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는 책이 하류지향. 책 제목이 멋있지 않습니까? 보통 다 상류지향이라니까요. 다 더 나은 삶, 다 성공적인 삶.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성장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이런 거에 관심 없어서 성실함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본주의가 실제로는 그 소비자 정신으로 사람을 대단히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게으르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는 책이 하류지향이라는 책인데요. 사서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저 어떻게 도서관에 가서 빌려보시거나 아니면 헌책 사서 보시거나 뭐 정 없으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빌려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 소비 문화가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게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사람을 대단히 무기력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 소비자처럼 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신앙생활도 거의 소비자처럼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도. 신앙생활도 이를테면 우리가 영상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 뭐 설교 듣는다 앉아있을 때 리모컨 들고, 제가 코로나 되기 예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린 것이 설교는 한번 들으면 끝까지 들어라. 중간에 재미없다고 끄지 말아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왜냐하면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듣다가 재미없다고 꺼버리고 채널 돌리고 그거는 진짜 자기가 리모컨 들고 있는 왕인 거예요. 이게 위험한 시대예요. 우리는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영화 보고 뭐 즐거움을 위해서 음악 듣고 하는 뭐 그 드라마 보고 이런 텔레비전 앞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도구 자체가 대단히 세속적입니다. 도구 자체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텔레비전 모니터라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고 우리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소비자가 왕이라 그럽니다. 현대 자본주의 소비사회는요, 우리를 왕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근데 신앙에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신앙에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닌 거죠. 내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에요.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 내 기분,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세상은 네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네가 기분이 좋아야지, 네가 행복해야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신앙에서 예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내 기분, 내 감정,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시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래서 온 세상을 내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분 앞에 굴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신앙이에요. 현대 문화와 완전히 달라요. 예배당에 오면 목사가 설교하고 여러분이 듣는 것이 아니에요. 따지면 사실 목사는 설교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목사가 설교를 제공하고 여러분이 설교를 소비하는 게 아닌 거죠. 예배당에 오면 목사가 어떤 종교적인 예식을 제공하고 여러분이 그거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당에 모이면 목사는 목사가 받은 직분으로 설교하는 것이고 목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는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거죠. 소비자가 아니에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내 기분, 내 감정,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받들어 섬겨야 될 왕이 계시다. 내가 받들어 섬겨야 될 내 주님, 주인이 계시다. 이거를 배우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잠언이 내내 말하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분이 우리 왕이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말하듯이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그분이 우리 왕이시거든요. 우리 인생이 내 것이 아닌 거죠. 내 시간이, 내 재능이, 혹은 내 지갑에 있는 돈이, 아니면 내 생명이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죠. 사명인 거죠. 그러니까 삶이 사명인 거예요. 생명이 사명인 거죠,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그러니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실 거죠, 결국. 세상 사람들은 자기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야 된다. 아니죠. 잠언에 보면 부지런한 생활을 요구할 때 잠언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게 그저 가난과 부에 대한 이야기냐? 사실상 잠언이 말하는 거는요, 우리가 성실하고 부지런히 살아서 성공하고 부자되라 이런 말씀이 아니죠. 잠언 18장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부자의 재물이 견고한 성벽이어서 여러분이 높은 성벽같이 여겨요.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잠언 18장 12절입니다. 잠언 18장 12절 성경 한번 보셔야 돼요. 슬라이드에 포함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18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교의 길잡이니라.
부자의 재물을 견고한 성으로 여기면요, 이 사람은 교만해져요. 그래서 잠언 18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잠언 18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이 견고한 성과 같았어요. 그건 높은 성벽같이 여겨서 부자가요, 자기가 돈 많은 거, 와,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면요, 그 사람은 교만한 인생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 어디냐? 여호와 이름, 여호와 이름. 재물을 의지하는 인생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사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인 거예요. 부르심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성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도요,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 포기하고 사명 따라 사는 분들이 있어요. 더 유명해질 수도 있는데 그거 포기하고 겸손하게 사명 따라 살아가는 분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있거든요. 그러니 사실상 우리가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성공하고 부자 되고 이거를 넘어서서 사실 본문이 더 강조하는 거는요, 지난주일 우리가 설교 들었을 때 마지막 결론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일이 다 다르죠. 우리 살아가는 형편이 다르고 우리 처지가 다르고 그렇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왜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해야 됩니까? 그분이 우리 인생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거든요. 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 그리스도를 섬겨야 합니까? 주님이라고 말하는 거 보세요. 주님께 하듯 주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왕이 계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계신 거예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내가 왕이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인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제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자기의 행실을 삼가해야 합니다. 거침없이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내 것 아니고 나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자기 감정에 충실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 성미가 급해가지고 막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절제를 못 삼가할 줄 모르는 스스로를 통제할 줄 모르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왕이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도 보시면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가 많은 생각, 많은 계획, 뭐 많은 목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결국 최후 승리하실 거다. 그러니 우리 주님 편에 서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는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많이 있어요.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있거든요. 내 마음대로 안 돼도요 괜찮아요. 마음대로 안 돼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내 인생이 정말 망한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어서 그냥 한숨이 나오고 그냥 나는 왜 내 인생이 내 이 모양 이 꼴인가 싶은 생각 들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좋으니 주님 뜻대로만 되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더 좋으니 주님 뜻대로만 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내 뜻대로 된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살아계시니 또 주님이 세상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되어도 주님 뜻대로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자녀들이에요. 오늘 본문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죽이려고 하지는 말아라. 죽을 정도로 들복지 말아라. 뭐 이런 말인데요. 사실 이거요 배경을 생각하면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2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아주 고약한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이 고약한 자식이 있어요. 그러면요, 이 고약한 자식은 원래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을 보면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배역한 아들이 있어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않거든 그를 끌고 성문 장로들 앞에 가요. 그래가지고 이 아주 고약한 이 자식이다. 그러면요, 21절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요. 신명기법이에요. 그런데 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이요, 사실 그 고대에는 다 집성촌이에요. 집합별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다 가족이고 친인척이에요. 사촌, 형님, 뭐 하여튼 할아버지. 그래가지고 온 가족들이 같이 책임져라. 공동책임, 공동책임. 그러니까 그 아버지, 엄마 책임이 아니고 모든 가족들이 함께 책임져라.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요, 잠언은요,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그래요. 세상이 많이 달라진 거죠. 이렇게 죽어야 될 것 같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까지 살아있겠어요? 다 어릴 때 한 번씩뿐 아니라 얼마나 애를 많이 먹이고 그런 사람들도 지금 목에 힘주고 괜히 이쁜 것처럼 다 앉아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왜 신명기 말씀과 잠언 말씀이 다르겠습니까? 잠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는, 야, 세상에 고약한 자식 많고 세상에 마음에 안 드는 자식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께 희망을 두어라.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지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 희망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징계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생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자식들이 있어요. 인생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게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에요. 오늘 본문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잠언 19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한 사람이요, 믿음으로 성실하게 산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에는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더 자기 이익을 잘 챙겨요. 그래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서 부자 되기보다는 속임수 써서 부자 되기가 훨씬 쉬워요. 진실하고 정직하게 싸우는 사람하고 반칙 쓰며 싸우는 사람이 싸우면요, 누가 이기겠어요? 반칙 쓰는 사람이 이겨요. 그래서 뭔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요, 맨날 억울하고 맨날 손해보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네가 설령 가난할지라도, 네가 설령 남들처럼 큰 이익을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네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서 그냥 가난하게 사는 것이 저 온갖 속임수 반칙 다 써가면서 부자 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나으니까 너 가난에 대해서 너무 애달파하지 마.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행복, 자기 만족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결국 그런 사람은 심판과 채찍을 맞고 당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2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정의를 업신여기는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죄악을 집어삼켜요. 아주 밥을 먹고 물을 마시듯이 죄짓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심판을 받고 반드시 채찍을 맞을 거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게 내 눈앞에서 벌어지면 속이 시원할 텐데 내 눈앞에서 벌어지지 않아요. 나를 속여먹은 사람이 당장 두들겨 맞고 당장 망하는 게 내 눈에 보이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런데 그거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뿐이에요. 내 눈앞에서 뭐가 속 시원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많습니다. 화나는 일이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화가 불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삼키는 것, 그거를 통제하는 것, 그거를 자제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삼가하는 것. 그래서 맞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많고 이렇게 화가 나는 일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설 거다, 그거를 믿고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난이든 못난 자식이든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어려움이든 우리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 여심이라. 그런데 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몸이 아팠어요.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육체의 가시. 그런데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거는 사단의 사자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병이 사단의 사자가 아니에요. 모든 병이 귀신이 준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는 사단의 사자다 이러는 거거든요. 사단이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세 번 간구했다고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결국 그게 뭐를 말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은 평생 육체의 가시를 짊어지고 살아요. 자기 몸에 가시가 푹 꽂혀 있는데 평생 그거를 짊어지고 사는 거죠. 세상은요, 아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데 네 인생에 무슨 그런 가시를 박아놨겠어 이렇게 말해요. 네가 인생에 그 가시를 짊어지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런 거는 그야말로 오늘 본문대로 하자면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이에요. 평생 짊어져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끌어안고 씨름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기도해야 되고 또 그거에 매이는 거죠. 자유롭지 못해요. 그 짐을 짊어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요, 야, 너 뭐 그거 뭐해, 뭐 거기에 매일 필요가 뭐 있어, 너 자유롭게 좀 네 행복을 위해서 좀 살아봐 이렇게 말해요. 세상은, 응? 세상은 네가 자유롭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네가 네 앞가림 좀 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요, 정말 육체의 가시가 많아요. 사단의 사자가 있어요. 괴롭히는 인간도 있고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 마음대로 벗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벗어버릴 수 없는 짐이 있을 때 그거를 짊어지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거 가지고 씨름하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연약하죠. 그러면 고생하며 살죠. 그런데 그 연약함 속에서 고생하며 사는 그것이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는 믿음 있는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짐이 자식일 수도 있고 그 짐이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짐이 뭐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 안에 꼴보기 싫은 어떤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2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22절 앞부분 보시면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 인자함이 뭐냐면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자면 무슨 사랑, 섬김, 희생 뭐 이런 거예요.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자기를 희생하며 남을 섬겨야 될 일이 많은 거죠.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인자함이 바로 그런 사랑, 희생, 섬김을 말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 수 있죠. 짐을 다 벗어버릴 수 있죠. 자기 앞가림 하며 살 수 있죠. 내 몰라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내 몰라라 할 수 있는 문제를 내 몰라라 하지 않고 내 문제 아닌데 굳이 그거를 짊어지고 기도하고 그거를 돌보고 챙기려 그러면 많은 경우에 자기 희생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희생하며 기도하고 희생하며 짐을 짊어지고 희생하며 남을 돌보고 살아가는 그런 인자함, 그것이 존경받을 수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네가 바보냐? 뭐하러 그 짐을 짊어지고 있냐? 너도 네 인생을 좀 즐겨봐. 너도 좀 자유롭게 살아봐.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요, 우리를 지식의 말씀에 떠나게 하는 교훈입니다. 세상이요, 모든 짐을 다 훌훌 벗어버리고 너 좀 속 편하게 살아봐.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죄의 종 만드는 사단의 유혹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주인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있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서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삼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듣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뜻,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세요. 그러면서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인자함으로 살아. 짐을 짊어지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세상에 복이 되는 인생 사는 그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다릅니다. 바른 교훈을 잘 들을 줄 아는 분별력 가지고 언제나 주님 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